여러분 혹시 패러다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단어로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토마스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론, 관습, 사고,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어떤 틀, 프레임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나 지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우주나 지구를 바라보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이 뭐죠? 패러다임이 뭐죠?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이 그 당시에는 우주나 지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이 천동설이 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틀, 패러다임이었죠. 그러다가 이 천동설의 여러 가지 오류가 드러나면서 이 지동설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동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나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여러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었고요.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도 가장 획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인류 역사를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중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땅에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나눠졌죠? BC와 AD로 나눠졌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에도 도미니, 주님의 날 이후,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태어난 후의 시대가 그만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눌 만큼 그렇게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 아주 똑똑한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 해 그 어린 후배였는데 그 후배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가지 않아가지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원에 가더니만 책을 하나 냈어요. 똑똑하죠, 그죠? 신학대학원 가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Holy War가 아니라 Holy Temple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Holy Temple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신학생이 참으로 도발적인 내용의 책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 성전이 있을까요? 기독교적 의미에서 홀리 템플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전이 없을까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특별히 한국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뭐 강남 성전, 뭐 분당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구약의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그대로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이 개념, 컨셉을 제대로 세워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지 죽어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거룩함이 없다면,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다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지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뭐 짧게나마 신학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약간의 그 변천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이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이 성막은 이동식 천막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자면 holy tent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동하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용한 텐트, 그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던 텐트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이동식 천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죠.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같은 개념인데 다른 형식과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고 성전은 이동하지 않는,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에요. 중보의 장소이고 제사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게 돼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목숨을 걸게 돼요. 소위 말하는 성전 제일주의적 사고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통곡의 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지르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욕망에 막 찌들려 살면서 성전만 있으면 안전과 구원을 확보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불과한데 언제부턴가 성전 자체를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만 멋있게 지어놓으면, 성전만 잘 볼수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전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성전에 온 정성과 돈을 퍼부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을 훼파시켰어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전 586년에 성전을 훼파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런 정도로 파괴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훼파시켜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눈감아주지 않으셨어요. 이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떠나심을 의미하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묻자면 그 새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영어로 하자면 태버너클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신 것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임마누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도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과 성전이었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배타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만이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성전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지향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은 그 의미가 이중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성전을 지어놓고선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하반부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성전의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예수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답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금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2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후 부활을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22절에 이렇게 덧붙여 놓았는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래야 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말씀인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적 개념의 성막과 성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요, 반면에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은 뭘까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제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고 그 성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들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번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언제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성전의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확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입니다. 이게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죠.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온 정성과 재정을 쏟아부으려고 해요.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죠. 예배의 공간이고 교육의 공간이고 친교의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다예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사역에 온 정성이 쏟아져야 됩니다. 교인인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패러다임 시프트 하십시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또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교회인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를 목회하시는 권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제가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이 목회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처치 고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906 칼러니 드라이브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다니는 처치 고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나는 그 건물을 매주일 다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전이 내가 계속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꾸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을 가꾸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당을 꾸미는 만큼 성전인 내가,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주된 사역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